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꼽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는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이루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지금 버스로밖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이 왜 그러냐면은 유대 광야로 되어 있죠. 유대 광야 그 한 가운데로 길을 뚫고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으로 버스를 타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쭉 내려가는 그 길, 그 길 다 유대 광야죠. 사막이 아니라 광야가 맞습니다. 모래로 되어져 있지 않고 흙과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높고 낮은 산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남과 북으로는 한 70km 정도, 그리고 동과 서로는 한 30km 정도 그와 같은 돌산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민둥산입니다. 근데 그곳이 정말로 은혜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있어야 할 장소다, 교회가 자기의 곳, 이런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데 교회는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연단도 받을 수 있고 장성할 수도 있고, 결단코 쉬운 장소는 아닙니다. 그곳은 민둥산이고 어떤 생물이 살아가기에도 쉽지 않은 그러한 곳이죠. 그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6개월간을 쩍쩍 말라져가면서 또 벌어져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기이죠. 언제부터 우기가 시작이 되냐 하면은 10월 말 정도가 되면은, 오늘 장로님 이른비와 늦은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른비가 10월 말 정도에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비가 그 이듬해 3월까지, 이 3월에 늦은 비가 내리죠. 그리고 4월부터는 또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땅이 바짝 마르기 시작을 하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건기가 끝이 나면서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진 세 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바로 건기입니다. 바라보는 모든 곳이 다 민둥산으로 되어져 있죠. 그 다음 사진요.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 한가운데 딱 들어서면은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00주년 기념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할 때에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계획을 하시는 분은 그 성도들을 다 데리고 광야 한가운데 툭 떨어뜨려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면서 은혜가 자동적으로 되는 곳이 바로 저 유대 광야입니다. 비가 오면은 그 이튿날부터 저 민둥산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파릇파릇한 색깔이 온 산을 뒤덮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꽃이 피기 시작을 하죠. 저 흰색이 다 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날아왔는지 새들이 날아오고 곤충들이 오고 짐승들이 저곳에 뛰어놀기 시작을 하죠. 저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어릴 때부터 불러왔던 찬송 하나가 떠오릅니다. 저는 저 유대 광야를 너무나도 가슴속에 담고 있고 기억에 참 오래 남습니다. 저곳에 가서 자동적으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죽음의 땅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져서 생명의 땅이 되죠. 왜 그렇게 됩니까? 저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만 저 땅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 땅이 가랬는지 온 땅이 다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피를 맞으면 확 바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십니다. 가난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세요. 근데 언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주시냐 하면 그들의 혀가 말라서 비틀어져서 입천장에 딱 달라붙을 그때에 내가 물을 주는데 어떤 물을 주냐면은 못이 되게 해주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해주고 광야에 샘이 솟게 해주고 그래서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물을 주시냐면은 목이 말라서 혀가 마르고 비틀어질 그래서 하나님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하면은 주님 없이는 주님께서 부어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이제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이 크게 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물을 부어주시는데 그 물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죽음 가운데에 참으로 간절한 기도의 소리와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배가 불러서 대충대충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받으려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살 수가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삶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참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를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를 고갈케 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고 우리를 탈진하게 만드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보시면은 풍성해 보이죠. 먹을 것이 많아 보이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죠. 먹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이 죽음의 땅이구나. 내 영혼이 고갈되고 있고 탈진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만 죽어가던 땅이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유대 광야죠. 위로부터 임해야만 죽음의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유대 광야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에게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골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갈보리 언덕, 뭐 갈바리 언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갈보리 언덕은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서 똑같이 해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를 왜 골고다, 왜 해골이라 불렀냐 하면은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곳이 해골, 그 지형이 해골을 닮았다고 해서 해골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그곳이 원래 사형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해골이 여기저기 나 뒹굴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무덤이 그곳에서 발견이 되었고 아담의 해골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그곳을 골고다 또는 갈보리 해골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에 많은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장소로 그 골고다를 선정을 하셨는가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은 아이들이 놀러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골의 곳,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죽음의 분위기가 드리워져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덕이죠. 죽음의 언덕, 해골의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곳에 섰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음침한 장소, 죽음의 분위기가 드리워져 있는 그 장소에 하필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해골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리고자 오셨죠. 그러니 해골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이것 자체로서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땅에 세워진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 온몸이 찢어지셔서 그곳으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뜨거운 예수님의 붉은 피 그리고 그 피와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바로 그 땅에 십자가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장면이죠. 그때 당시에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사탄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악한 무리들도 자신들이 이긴 줄로만 생각을 했었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보혈 피, 그 피를 보면서 그들은 쾌재를 부렸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그들이 쾌재를 부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으면서 흘리고 있는 저 보혈이 내 자녀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내 자녀를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해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체력을 단련을 해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 근육질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체가 썩어서 해골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 노인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해골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그 길을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해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골고다 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골짜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죽음의 언덕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이, 유일하게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이는 죽음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죽기도 하고, 놀라운 것은 백신에 맞아도 죽기도 합니다. 눈물과 슬픔이 있기도 하고, 전쟁과 놀라운 이런 사변들이 있어서 그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고 이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땅은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리켜서 이별의 땅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우리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라. 십자가를 세워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타고 그 위에서 흘려내려오고 있는 보혈,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골 같은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 위에, 이 세상에 이 십자가를 세워서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소망, 이 생명을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욕을 먹으면서도 꾹 참으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했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주변에 서있던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희롱을 했죠.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한번 보여주보라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을 했습니다. 한쪽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죠.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들을 다 진멸하실 수 있었지만은 꼭 참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꾹 참으셨던 이유가, 내가 이렇게 욕을 다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피를 흘려야만 이 피를 통해서 이곳에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꾹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당해도 꾹 참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을 당해도 꾹 참는 것을 말합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꾹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서 나를 보면서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완악했던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보일의 피가 그곳에 흘러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그냥 흘러들어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의미 속에는 희생해야 한다. 네가 희생을 해야 이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유대 광야가 말라 있다가 파릇파릇하게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돋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면은, 그리고 악한 말을 하면은 주눅이 들어서 집안에 숨어 들어가서 내 신세가 왜 이러느냐고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곳은 하늘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힘이 들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세우는 길이고 이것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를 그곳에 세워서 보혈이 흘러내리게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려고 내가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를 내쫓을 때 십자가를 들면서 십자가,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고 다니고 있는 액세서리가 십자가라고 해서 내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헌신이죠. 십자가는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참는 것이고 모욕을 당해도 참는 것이고 희롱을 당해도 꼭 참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죠. 그래야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것 하기 싫은 겁니다. 희생하기 싫은 겁니다. 모욕당하기 싫은 것이고 욕 얻어먹기 싫은 것이고 희롱당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제 친구가 국제복음선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키르키즈스탄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두서너 번 정도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오면은 늘 성경금을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얼마 전에도 와서 그렇게 하고 또 키르키즈스탄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국제복음선교회, 쉽게 말하면 WEC입니다. WEC, 이 WEC에서 선교훈련을 받았는데 WEC 선교 본부에 가면은 그 지하실에 수십 개의 가방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가방을 보면서 숙연해지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선교지로 파송을 받는다라고 그럽니다.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이냐 하면은 이제 훈련을 다 받고 임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고 또 키르키즈스탄 또 이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막 가면서 임지로 출발을 하면서 그들이 그곳에 가방을 다 쌓아두고 갑니다. 내가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 가방을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가방이죠. 그래서 가방을 다 두고 갑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님들의 가방이 그곳에 진열이 수십 개가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인은 이 세상을 떠나갔는데도 이곳에 남아있는 이 가방, 이 가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걸어갔던 그분들의 삶의 발자취가 그곳에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들이 간 그곳에는 분명히 십자가가 세워졌을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곳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두고 간 헌신이고 희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이와 같은 가방 하나를 남기는 인생입니다. 그 가방 속에 여러분 무엇을 남겨놓겠습니까? 내 욕심과 내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그곳에 남기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는 그러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것을 그곳에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해골과 같은 죽음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친척들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방을 남기고 떠나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생명을 퍼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십자가, 이 보혈을 흘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도 꾹 참고 가야 합니다.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